장우식의 시사 토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우식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은 절로 마음이 편해지고 부담이 없는 날이죠. 이번 주말부터 인천에서 많은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8회째 맞는 연수구 능어대 축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20년 넘게 열리고 있는 부평 풍월축제도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또 꽃게와 전어를 맛볼 수 있는 소래포구 축제. 아, 인천의 그 대표적인 축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소래포구 축제도 이번 주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 최대의 EDM 뮤직 페스티벌도 이번 주말에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일요일에는 또 그 유명한 인천 마라톤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무더위가 가고 명절을 앞두고 많은 행사들이 줄줄이 열리게 되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이런 행사 함께 참여하셔서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또 가족들이 오붓한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인 오늘 시사토픽은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과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정재현 부천시의원과 무산된 부천 상동의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소식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자, 인천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이슈 인천. 오늘도 인천광역시 대변인실의 이종우 방송팀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가 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호평을 받았는데, 공장 하면은 이 딱딱하고 회색 이미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아름다운 공장 올해 시즌2가 시작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우수한 산업시설을 선정해 수상하는 예. 2017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를 실시합니다.
예.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아름다운 인천의 산업시설을 발굴하는 기회가 됐고요. 환경 개선을 고민한 기업에게는 구체적인 개선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환경 개선을 장려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
공장 어워드 사업은 지난해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 사업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미국 IDEA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그 사업 취지와 우수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시설로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9월 29일까지 추천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이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요즘 구직자들이 보수만큼이나 업무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수한 중소기업을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되고 또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수상한 기업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나요?
예, 그 수상한 기업에게는 우선 아름다운 공장 인증 현판과 함께 2018년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을 받거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예.
수상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여러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책자, 영상물 등을 활용해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예.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공장들이 좀 많이 업체들이 많이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이 그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 때문인지 가끔 접경 지역이라는 사실을 잊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강화 교동도에서는 황해도가 바로 이게 손에 잡힐 듯이 보여서 시락민들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동도에서 특별한 걷기 행사가 열린다고요?
네, 강화 지역 실제 지도를 펴보면 마치 황해도가 교동도를 품고 있는 듯한 형세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강화도와 북한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죠. 이렇게 북녘 땅이 지척인 교동도에서 다가오는 10월 21일에 섬과 사람을 잇는 다리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접경지역 평화의 섬 교동도길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예.
교동대교를 출발해 월선포를 지나 해안제방길, 교동읍성, 남선포를 거쳐 대룡시장까지 약 8.4km 구간을 걷게 되고요.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 특히 시장민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또 명절 다가오는데 이런 때 되면은 가실 곳 없는 우리 시장민들 신청해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평화의 섬 교동도길 걷기 홈페이지가 마련돼 있으니 10월 10일까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예.
참가비는 실비로 10,000원인데요. 교동길 걷기를 완주만 하면 강화사랑 상품권 10,000원이 지급되니까 무료 참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동사진전, 교동신문 만들기, 대룡시장 구경 등 부대 행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화창한 가을날 통일을 기원하시고 교동도의 역사와 문화탐방은 물론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옛날 시골시장의 정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또 강화는 여러 가지 특산품으로 뭐 유명하잖아요. 쑥도 있고 또 섬쌀. 이 특히 강화 섬쌀 맛 좋기로 유명한데 최근 쌀 소비가 줄어서 이 쌀농사 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을 텐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강화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요?
네, 인천시에서는 우리 쌀에 대한 가치와 쌀 소비 증대를 위해 2017 쌀 디저트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예.
쌀을 이용해 바나나 단자나 장과병, 쌀 시리얼바 등 16가지의 디저트 다과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는데요. 쌀 소비를 늘리고 건강한 간식거리를 만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군요.
오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고요. 교육 희망자는 인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032-440-69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쌀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천시에서 매년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도 합니까?
예, 뭐 좀 전에 정우식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쌀 소비량이 너무 줄어 이제 걱정이기도 한데요. 강화섬쌀은 쌀알이 굵고 밥이 예. 찰지어 한번 맛을 본 소비자는 계속 강화쌀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인천시는 매년 강화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기업의 식당이나 지역 특산물 선물용품으로 강화쌀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이러한 활동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인천시 쌀수급안정대책추진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농협이나 마트에서 쉽게 강화쌀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청정지역 강화에서 생산된 쌀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해가 없는 지역 인천 강화에서 생산된 강화쌀, 섬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 가운데 드론의 인기, 이제는 뭐 드론 가지고 택배도 하고 뭐 드론 가지고 그 수상 안전, 또 드론 가지고 이 도시의 안전을 모니터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인천 이번에 그 인천에서 드론 챔피언십 대회가 열리게 되네요.
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9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청라 호수공원에서 2017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을 개최합니다.
네.
드론 마니아들은 지난해 아시아드 중인기장에서 개최됐던 첫 대회를 기억하실 텐데요. 올해는 청라 호수공원으로 옮겨 시민과 함께하는 드론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네.
이날 대회는 전국 최초로 수상에서 펼쳐지는 FPV 즉 1인칭 시점 드론 레이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조종대회 프로그래밍을 겨루는 기술 경진대회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과 시민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각종 드론 제품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9월 30일 저녁 5시에 개막식이 있는데요. 이때는 음악 분수에 맞춰 세계 최정상 드론 레이싱 선수들의 환상적인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음악 분수에 맞춰서 호수 위를 질주하는 드론이 상상만 해도 멋진데 이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드론 매니아들이 다 모여요. 시민들도 이 드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번 대회 기간에는 군집 비행, 물품 수송, 항공 방제 등 다양한 시연 행사와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드론을 조립하고 조정해보는 예.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행사 장소에서 가까운 인천 지하철 2호선인 검암역과 가정역, 아시아드 경기장역에 셔틀버스가 준비되어 있어 대중교통으로도 대회장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
더욱 자세한 사항은 2017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고 또 축제도 많이 있는데 이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천에 색다른 극장이 열린다고요?
네, 바로 오늘입니다. 9월 22일인데요.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중구의 자유공원에서 밤마실 극장이 열립니다.
예.
밤마실 극장은 인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가 촬영을 지원한 작품에 대한 시사회와 야외 상영회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행사 첫날은 오늘 영화 보안관이, 내일은 러시아 애니메이션은 눈의 여왕 3가 상영됩니다요.
예.
상영 무대가 야외라서 영화를 감상하다 보면
아유, 예,
극장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을 갖게 할 겁니다.
예, 밤마실 극장 이번 한 번만 개최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하나요?
예, 밤마실 극장은 인천시가 인천 영상위원회와 함께 2015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신도시와 원더심을 번갈아 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10월에는 한가위 끝자락인 7일과 8일 이틀 동안에 남구 숭의동의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Now You See Me 2 로봇 소리 상영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깊어가는 가을밤 우리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도 즐기고 동네 산책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밤마실 극장 여러분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인천의 여러 가지 소식들 알아보는 이슈 인천 이번 주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대변인실의 이종우 방송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조찬 모임을 갖고 발족한 가운데 이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 간의 통합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보수대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오늘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운천 최고위원은 전북 전주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원진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는데 초기 국정 운영이 아주 긍정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 많은 뭐 인사와 국방 뭐 안보 문제도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른정당에서 이 국정 출범 4개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 불통 제왕적 패권에 대항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서 처음에는 불통을 소통으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하고 있다 해서 저희도 박수를 쳤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사 문제 또 지금 핵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안보 또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예.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바른정당으로서는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뭐 지난번 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이 문정인 특보와 그 송영무 국방장관의 불협화음, 이 뭐 국방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 바른정당에서는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죠?
그럼요, 그럼요. 정말 전 지구상에서 국제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가파로 지금 3대에 걸쳐서 김정은 정권이 핵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핵의 완성 단계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미국과의 그 안보에게 확실한 상호 방위 조약을 강화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불협화음이 나오니 얼마나 국민이 불안하겠어요.
예.
특히 송영무 장관도 처음부터 국방장관이 자질이 맞느냐 했는데 아니 거기에서 또 이 안보 면에서 서로 불협화음이라서 서로 경고하고 그것도 대통령이 안 계신 가운데에서 밑에서 서로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니 정말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인사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그 대법원장이 다행스럽게 국회 그 표결이 통과되긴 했지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진 사퇴, 이 뭐 임정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죠. 이 계속되는 그 인사 문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벤처기업 또 통상산업자원위원회에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서민 정책, 친기업, 중소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벤처 중소벤처기업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새로 만든 그 기업부의 장관을 정말 350만 그 기업하고 1,500만의 중소서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부처인데 그 부처 장관을 전혀 뭐 자질 또 도덕성 모든 면에서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코드 인사로 또 하니 아니 그 서청원회 하면서 좀 답답했어요.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정부의 장관을 이렇게 새롭게 첫 초대 장관을 뽑고 있는데 그런 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거기에 지금 중소기업 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 지금 정책실장도 못 뽑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벌써 2개월이 다 지났는데도 그 우리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7월 26일 날 기업부가 탄생을 했는데 지금 두 달이 다 지났는데 지금도 못 뽑고 있잖아요. 이런 안맥상을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예. 네. 바른정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원 대표 불명예스럽게 사퇴를 한 데 이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문제까지 악재가 계속 요즘 겹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마음이 무겁죠. 이건 탄핵 주도 정당으로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분화되어서 나와가지고 깨끗한 보수, 정말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참 외롭게 어렵게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러한 또 사고가 터져서 정말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패권 정치, 제왕적 패권 정치 시대가 마감이 돼야 되고
예.
또 좌우 진보 보수의 극단이 이제 뛰어넘어야 되고 또 경상도 전라도 지역 장정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시대 정신이 화합과 통합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분화되어서 국민의당이 탄생했고
그렇죠.
또 새누리당이 분화되어서 바른정당이 탄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로지 이제 좌우 진영을 넘어서 국민만 보고 가는 그러한 중도 실용 민생 정당으로 좀 끈질기게 가보죠. 작은 지금 문제 가지고 그런 하나하나의 사고 때문에 그러한 정말 저희가 창당 정신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20명 국회의원들이 서로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또 그 목적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이 일비하지 않고 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그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용서할 테니 조건 없이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홍준표 대표나 그쪽에 있는 분의 그런 발언하는 분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친박 패권 세력 뭐 몰아내자고 해서 못 몰아내고 저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산도 안 된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반성할 테니 오라고 해야지 저희 보고 반성하고 오라니 뭘 반성하고 가란 얘기입니까?
예.
참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친박 세력이 청산이 되면은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공식적으로 친박 세력 청산을 조건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친박 세력 청산하고 국민들한테 석고되지 않은 마음을 계속 가져야죠.
예.
그렇게 가지면서 국민들이 아 이제 한국당도 많이 변했구나. 이제 뭔가 지지를 할 만하구나 하는 국민의 뜻이 모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바른정당도 협상하고 통합할 그러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서로의 서로 간의 그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수 있죠.
그러나
예. 아니 연애만 하고 이혼한 뭐 결혼 안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연애는 해봐야죠. 다시
이 어느 정도 수준의 친박 청산이 이루어져야지 합당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원래 나올 때 그 친박 패권 세력으로 지목한 그 8명 있었잖아요.
예, 8명. 예.
8적이라는 분들. 아니, 그분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분들이 예. 정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무사처럼 그렇게 혜택을 입고 같이 농단을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상 반성하고 국민한테 석고되지 해야죠.
자 한편 지난 20일 오전에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의원들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발족을 했는데
네.
이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모임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예단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네. 이번에 그랬어요. 우리 선진화법에 따라서 국민의당과 저희 바른정당이 힘을 합하면 정말 중요한 그러한 민생 입법들을 한번 국민을
있죠.
위해서 만들어보자. 네. 그렇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드려야 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새로운 정당 사당 체제 다당 체제 하에서 우리 국민의당과 힘을 합치면 지금 일테면 규제 프리존법이 매년 이렇게 묶여 있고 또 산업 서비스법도 있고 또 방송법 여러 등등을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에 한번 해보자.
예.
그러면 국민들이 아 너들 참 잘하고 있구나 해서 지지율도 올라갈 거 아니냐. 뭐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보자.
예.
해서 지금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예,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야당이 너무 지금 분열돼 있어가지고 힘을 못 발휘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네. 야3당의 대통합 가능성 또 이런 것들이 돼야지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야당, 큰 힘센 야당이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야3당의 대통합 가능성?
저는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30여 년간 야당, 여당, 두당 체제, 양당 체제로 이제 국민의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수렴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예.
특히 지금 진영 논리, 좌우 논리, 또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갈등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다당 체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최소한 야당과 여당의 중간 지대에 제 3당 정도는 같이 있어야 국민의 목소리도 수렴할 수 있고 또 나라의 어떤 정치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아,
이번에 그 뭐 예를 들면 대법원장도 양당 체제로 돼 있다면 통과 안 됐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후에 어쨌든 3당 체제, 4당 체제가 돼서 서로 협치의 개념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나라가 굴러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생각할 때 제 중간 지대에 국민을 위한 저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국민을 위한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실용 민생 정당이 탄생돼야 된다. 거기에 본다면 우리가 이번 통합 모임이 그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죠.
야당 중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통합은 아니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 뭐 정책 연대 이런 건 가능한가요?
아, 물론입니다. 그런 등등은 국민 뭐 나눠져서 분열해서 뭐 망하느니 분열하지 않고 뭔가 힘을 합치면 국민들은 그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모아서 국민들의 지지를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는 경우를 가정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맥락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보수대통합 그 보수 쪽 계신 분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국민 여러분들께 꼭 그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인터뷰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지금 이제 창당한 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정말 그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벌판에 지금 나와서 현장에서 민생정당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사고가 터져서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우리 바른정당은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받드는 그런 정당으로서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항공 뉴스를 종합해서 전달해드리는 항공종합브리핑 시간입니다. 경인방송의 항공전문 리포터 김고은 리포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슈가 된 항공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추석 연휴 외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꼭 확인하셔야 할 정보가 있는데요.
예.
방문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출국 2주 전에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당부했습니다.
예, 이 지역별 감염병 정보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이나 콜센터 1339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방 백신은 면역 형성 기간이 2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여행을 시작하기 최소 2주 전에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동남아시아 방문객은 장티푸스와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하죠?
네, 특히 말라리아 감염에 대비해서는 예방약을 처방받는 게 좋다고 권고했고요. 특히 동남아시아 여행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수익성 및 음식맥의 전염병에 걸린 후 국내로 들어온 사람은 69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또 지금 루마니아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는 홍역이 유행 중이어서 유럽 방문하시는 분들은 홍역 예방접종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는 올해 들어 8월까지 12,15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네.
또 중남미 아프리카 여행 준비하고 계시다면 예방접종 해야 되죠?
네, 황열 예방접종이 필수인데요. 유행 국가에서는 입국 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 국가는 황열 위험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또 비행기를 환승한 여행객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하네요.
예,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 계약하시는 분들 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정보 미리 좀 체크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제12회 공군 참모총장비 항공전투 시뮬레이션 대회 참가 접수가 다음 달 11일까지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예, 항공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이면 이게 게임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 전투기를 몰아보는 건데 국민들에게 이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과 일반인 등 비행 시뮬레이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회는 서울 ADX 2017 기간인 10월 21일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대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세 가지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F-15K 공대공 전투, 또 KF-16 공대지 전투, KT-1 항공 레이싱 등입니다.
예, 예 뭐 얘기만 들어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각 부문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까?
네, 우선은 KF-15K 공대공 전투는 1대1로 상대방과 공중전을 벌이는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하고요. KF-16 공대지 전투 부문은 제한 시간 내에 지상 목표물을 공격해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KT-1 항공 레이싱 부문에서는 서울 상공을 배경으로 누가 더 빨리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지 겨루게 된다고 하네요.
예. 이 밖에도 다양한 항공기 조종 체험 등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체험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에어서울이 오는 11월부터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도 체크인 등의 수속을 밟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한국철도공사와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가 체결이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에어서울은 10월에 도쿄와 홍콩에 새롭게 취항할 예정이어서 탑승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예. 에어서울이 입점이 되면은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체크인과 수화물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모두 5개로 늘어난다고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에어서울 입점이 확정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과 TBA항공 등 모두 5곳이라고 합니다.
예. 이 그 뭐 5군데 항공사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쪽 그 티켓 갖고 계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어서울 승객은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편리하고 신속한 탑승 수속으로 앞으로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과 공항버스가 오는 11월 개통되면 해외 여행객은 KTX로 광명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과 수화물 발송, 출국 심사까지 완료하고 전용 리무진으로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아유, 이렇게 되면 참 편하죠.
네,
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이 빠른 공항길이 열릴 것 같은데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한번 그 에어서울 이용하시는 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어떤 건가요?
네, 방송 초반에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9월 30일에서 10월 1일 청남 호수공원에서 2017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대회 두 번째죠, 올해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대회 장소를 아시아드 주건경기장에서 청남 호수공원으로 옮겨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축제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와 청라 로봇랜드 입주에 예정인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해서 세부 행사 또 뭐 내실 있는 행사를 많이 준비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 산업이 명실상부한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핵심 산업임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대회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이나 사무국 070-4060에 0117번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양한 그 뭐 이벤트와 또 공개 방송 가수들의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항공뉴스센터 김고은 항공전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경기도 부천의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지난달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신세계가 매매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업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갈지 부천시 의회의 정재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부천 상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결국 무산이 됐는데 지금 부천시와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보통 이런 거 반대 운동으로 보면 반대는 표시가 나지만 찬성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죠. 사실은 영상문화산업 단지가 20년 동안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예.
서커스장, 야인시대 세트장, 한옥마을,
그렇죠. 예.
엑스포 산업관. 그러니까 난개발의 연속이었던 곳을 개발해서 구도심을 살리고자 했던 부천시의 의도, 부천시의 의도가 무시된 데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예. 이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 어떤 사업인지 좀 사업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명동에 나가서 부천이 어떤 도시냐 부르면 문화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
조사해보면 3명 정도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문화와 만화, 상업과 산업 융복합개발을 해서 부천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1단지, 2단지로 나뉘는데 1단지엔 신세계만 들어온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만화, 영상, 산업특구, 웹툰 융합센터, 기업혁신 클러스터 등 아주 다양한 산업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예.
2단지에는 첨단 벤처기업, 생태수변 녹지 등이 들어올 계획이었죠.
이 그러면은 신세계가 이제 입주 안 하면은 나머지 가지고 그 영상 산업 단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비중이 상당히 컸는 모양이죠.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차지하는 비중이.
신세계 백화점 입점이 영상 문화 산업 단지의 기둥이었습니다.
아.
그게 무산된 겁니다.
예.
그러나 영상 문화 산업 단지는 교통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교통 접근성이 아주 좋은 수도 서부권, 서부권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예.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땅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다시 토지 활용 계획이 마련되면 어느 사업자나 우수한 사업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이 논란이 거듭돼도 무산이 됐던 이유가 이 골목 상권을 그 침해한다. 이 복합 쇼핑을 들어오면 주변에 그 중소 영세 사업자들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런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영상문화산업단지의 단초 계획은 복합 쇼핑몰이었습니다. 복합 쇼핑몰은 이러저러한 뭐 실제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하다고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
부천 전통시장연합회와 합의 끝에 일부를 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화점만 계획한 거죠.
예.
사실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판매 품목이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가 큰데
예.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사업 주체가 확정되니까 그 뒤로는 상생 협의를 좀 해보자 이런 취지로 계획했던 거죠.
예.
그래서 피해를 좀 줄여나가자는 거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천시와 부평까지 나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그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계속 추진하지를 못하고 또 거기에 이제 사업자인 신세계가 계약을 체결 안 하면서 이제 무산이 된 건데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부천시의원들께서 인천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셨었던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시위까지 하신 겁니까?
사실은 이중자 때 아닐까요? 자기 지자체 자기 그 관할 범위 안에서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거기 뭐 이미 부천시에서 안 하기로 했던 것도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연합회에서 합의했던 것들도 다 빼놓고 한 건데 오히려 인천시는 더 크게 부평구가 그 이렇게 만든 것 자체는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려면 부천에
예.
대해서 주장하려면 인천 청라에 있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축허가는 취소해야죠. 그래야 이 처지가 맞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거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그 허가된 초대형 쇼핑몰 이게 골목상권 요 주변 상권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싫어했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 스타필드의 규모는 부천 신세계 백화점에 비하면 다섯 배입니다. 그러면 복합 쇼핑몰 내에 대형마트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는데 골목상권과 중복되는 품목이 상당합니다. 오히려 부천 신세계 백화점이 골목상권과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이런 걸 다 뺐기 때문에 그리고 복합 쇼핑몰의 영향 규모를 최소 10km라고 본다면 청라는 부천에서 2,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건 신세계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그 사실적으로 기둥이었던 사업이 빠지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만수 부천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신세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떤 예. 내용입니까?
우선은 115억 원이란 협약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사업체 예, 일단 이 보증금을 달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 그걸 찾으려고 할 거고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진행된 용역비 이런 걸
그렇겠죠.
법적으로 찾으려고 하겠죠. 결국 소송이 진행되지 소송이 않을까
진행이 싶어요. 돼서 예. 이 사업 무산에 따른 예. 손해배상이라든지 예. 이런 것이 진행이 예. 돼야 될 텐데 예. 이번 그 무산에 따라서 그동안 반대해왔던 부평 구민들 또 그동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찬성이었던 부천 시민들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그 실제로 그 부동산 업자들 얘기로는 그쪽 지역의 아파트값이 좀 올랐다. 근데 사실 아파트값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값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아, 중요하죠.
네. 중요한 문제라고 보면 사실은 부평 주민들의 대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들어오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확인할 방법은 현재 없으니까요. 사실은.
예. 그 부천시 의회 차원에서는 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이고요. 부천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앞으로 부천의 희망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 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사안이 이제 지자체 간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비춰져서 조금 유감이었는데 어찌됐건 또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님께서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지만 을지로 위원회 이런 곳에서는 또 골목 사건 지키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번 그 부천 복합 쇼핑몰 그 사업 무산에 따라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천 신세계백화점을 주로 반대했던 분이
예.
부평구청장과 인천 내 상인들로 구성된 대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을지로위원회도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이 사업에 재검토를 요구했던 거고요. 그런데
예.
부천시, 인천시와 부평구는 부천 산흥동 신세계백화점 입점에는 반대하면서 정반대로 청라 신세계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되면 저희들은 뭐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거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지 매각 대금은 대부분 전통시장 주차장이나 부천의 균형 발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그러니까 절반은 아파트에 살고 절반은 네. 단독에 살 그렇죠. 정도인데 그러면 네. 그 단독에 사는 지역의 주차장 문제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재원으로 사용할 네.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인한 다른 개발을 불러오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새로 토지 활용 계획이 마련되면
네.
이제 새로운 기회를 또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정치인의 임무죠.
예, 그 인천시와 부천시는 사실 접경에 있는 도시고 또 형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번 사안으로 약간의 갈등이 그 표출이 됐어요. 이번 사태가 남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천과 부평은 부부 도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부 도시.
예. 그래서 할 게 같이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요.
굴포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또 같이 예. 해야죠. 경인전 전철 1호선 지하화나 아니면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실제로는 지상에서 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힘을 모아서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부천의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예.
소중한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평 주민들 뭐 크게는 인천 시민들도 성공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부평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이번에 무산됐어도 조금 더 다른 사업자 아까 뭐 얘기도 하셨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그 사업으로 계속 추진돼야겠죠.
예.
앞으로 계획 어떠세요?
물론입니다. 신세계가 계약을 포기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예.
영상문화단지 1단지 사업은 웹,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툰 융합센터 부천기업 그렇죠. 그, 혁신 클러스터 건립은 2020년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예.
신세계 뭐 이번에 매각하려고 했던 토지를 포함해서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간 사업자 선정 방안과 토지 활용 계획 등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 그러면 예. 내년 초면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부천시설관리공단을 이제 부천도시공사로 바꿉니다. 그래서 예. 실제 개발을 부천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사업이 또 그 새로운 계획으로 잘 짜여지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 또 우리 부천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인으로서 부천 시민과 인천 시민들께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큰 실망을 안긴 것을 사과드리는 거고요. 인천시와 부천시 특히 부평구와는 오래된 이웃도시입니다. 앞으로 예. 협력하면서 갈등 없이 잘 조정하고 좋은 정책을 같이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과 부천 형제도시입니다. 아까 이제 부부도시 얘기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또 이런 사업에 있어서 같이 협력할 사람들을 꼭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시의회의 정재현 의원님 모셔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